미국에서는 매 4년마다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 또 일부의 상원의원을 선출합니다. 내년 2020년 11월이 대통령 선거의 달인데 벌써부터 대통령으로 출마하겠다는 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미국 곳곳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많은 후보들 가운데 누가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갖췄는가에 대한 내용도 미국 TV나 또 인터넷 뉴스 또 일간지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상하원, 또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게 될 텐데 경력을 보고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또 출신 배경, 또 병역까지도 다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는 참신한 인물들을 찾아서 세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에서도 정치 지도자, 국가 리더를 세울 때 조건이 있고 거기에 맞는 자격을 요구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국가 지도자를 찾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 또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을 보면 그들이 살아온 삶과 신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 정말 어지럽고 혼탁하고 죄로 관영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거나 천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셨습니다. 회복하셨어요.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는 사도들과 같은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통치해 나가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 나라 통역자, 일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믿음의 주역, 주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기의 조건 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예요.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을 줍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나눴던 사무엘상 9장에 이어집니다. 사무엘 그 사울의 가정에 나귀 떼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의 아버지가 사울과 사원을 통해서 빨리 가서 잃어버린 나귀 떼를 데려오라 그런 명을 줬는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로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울을 미리 선택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증거로 그날에 일어난 일들도 미리 다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족장이 아니라 초대 왕이 된다는 이 뉴스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사울은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게는 왕이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생각하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초조함이 흔들리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지도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게 됩니다. 첫 번째 영적 체험은 2절에 나오게 됩니다. 라헬의 묘실, 야곱의 둘째 아내지요.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이 만날 것인데 그들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찾았지만 이제는 나귀 떼들을 걱정하는 것이나 너와 내 사환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미리 전해드린 것입니다. 아,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의 생각을 떨쳐보지 못한 것은 잃어버린 나귀 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체험은 3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볼 상수리 근처에 가다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베델 땅으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이끌어가고 또 한 사람 떡 세 덩이를 가져왔고 마지막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인사를 하게 되며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먹으라고 줄 것이라 그 예언적인 내용을 사울이 받았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처음도 전혀 생면부지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필요, 자신의 걱정거리 그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해결할 것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불러주실 텐데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 이것을 확인시켜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무한정 손해보고 보게 하고 헌신하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도 다 책임져 주신 것을 체험하도록 하세요. 많은 주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부담이 있는데도 머뭇적거리고 주저하고 피하는 이웃간 단어는 부담이 있어 그렇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 삶이 내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 내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반드시 다른 것도 책임져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사울이 경험한 신비한 적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택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셨고 또한 나귀 떼를 잊어버렸는데 찾았다는 소식을 통해서 나귀 떼를 통해서 내가 재산을 좀 더 증식하고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집을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속박 속에서 처절하게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풀어주는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일할 수 있도록 걱정하는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귀한 영적 두 가지 체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체험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의 무리가 악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변화를 받으라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이 세 가지 예언들이 그냥 황당무계한 듣기 좋은 그런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너무도 자세한 그 내용이 구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경험이 충출해도 미래를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사람이 알지 못하고 피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내 생각과 내 계산에는 이렇게 투자하면은 나는 여기서 대박을 이룰 수 있다고 다 여기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뭐 일수군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면서도 안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미래를 모두 알고 계세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뛰어 나오리라. 욥의 모든 고통, 처절한 슬픔, 비극적인 삶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연단하기 위한 놀라운 믿음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 땅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내릴 것이니 방주를 준비하라. 큰 배를 예비해서 구원을 만나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산 위에서 배를 100여 년 동안 짓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저 노아 식구들 완전히 미쳤다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에 창을 내시고 비를 내리치고 땅에 깊은 샘을 터지게 하셔서 온 세상이 물로 덮여서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는 그런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그냥 한 큰 가족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430년이 지난 그 후에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것이고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떨쳐버리기 힘들어서 해소하기 위해서 점쟁이나 무당에 물으러 가기도 합니다. 결혼, 사업, 진로, 자녀들의 직업에도 알고 싶어해요. 무속에서도 태어난 생년월일, 육감으로 사람의 운명, 앞날을 알아보고 결정짓는 팔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점쟁이들은 자신들의 인간의 미래를 맞기에 알기에 운명도 알고 사주팔자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을 주면 고칠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사주팔자대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판단하는 것은 마귀의 거짓 속임수지요. 한국에도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기웃거려가지고 광고에 보면 이제는 기독교인 비밀 보장이란 말도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하셨어요. 마귀의 본질은 거짓이에요. 미끼를 던져주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영혼까지 훔치는 일을 그런 거짓된 술술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거짓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사람의 영광과 행복을 도둑질하고 미래를 파탄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이 거짓의 영, 사단에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내 노력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누릴까 고민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처럼 행사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여정은 점점 황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너무도 섬세한 준비를 하셨고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돌봐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살고 하는 일이 너무도 바쁘고 피곤하고 나의 관심거리가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지 못해요. 생각이 거기에 미치 못합니다. 그 많은 기적 같은 일들과 은혜의 증거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데도 보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을 믿는다면 물을 마시고 신선한 공기를 돌이키면서 이처럼 인디아나에도 철마다 넘치는 비가 내리는 것도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 증거 가운데 하나지요. 완전한 질서와 역사로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과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동과 서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사람의 생각이 개미처럼 땅바닥만 기고 그것만 보고 있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은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는 영원한 높이를 헤아릴 수 없는 완전한 그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란 신분을 받았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심을 확신해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내 삶의 현장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너무 불행하다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없다고, 잘 안 된다고 너무도 예민한 반응을 해서도 안 돼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심을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시간대 분명하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까지 불러주셨고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베푸신 것을 거기에 더 집중할 때 우리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절로 따라갈 수 있어요. 사울이 경험한 세 가지 신비스러운 체험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울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두 번째 자질,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한 자예요. 우리 함께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어떤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리라 말합니다. 이 종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상실된 사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임하기 전에 6절 말씀 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네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이 이스라엘 자손은 지도자로 갖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들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지 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자기가 산속 깊은 곳에서 수련을 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는 인물이 뛰어났고 그의 가정이 충출했고 그의 모든 배경이 한 나라의 왕으로 갖추기 위한 모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을 봐도 사울은 초대왕으로 자격이 충분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할 만큼 됐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단점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품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는 기준은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뭘 요구하셨어요? 너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도자로 리더십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치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리예요. 다른 나라들의 왕과 달리 사울은 영적인 면에 보면 영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영혼이 살아내고 영안이 영의 귀가 활동해야 됩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물을 보긴 봐도 육의 눈으로 일반 은혜 가운데 하나인 자기의 논리나 경험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입만 보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교회 지도자를 갖추는 데서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아요. 두 가지. 성령으로 지혜를 충만하라. 영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초대교회 복음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그의 눈을 비늘 같은 것으로 감싸고 있는 눈에 있는 것을 다 벗겨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보면 그는 유대인 가운데 인텔리 가운데 인텔리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감은 그는 또 그 당시에 로만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감각을 갖춘 월클래스 리더로 준비된 그런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불러주셔서 복음의 대변가로 사도의 직분을 맡기 전에 먼저 더 많은 인간적인 자질, 실력을 연마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네 눈에 덮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을 다 벗겨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먼저 달라지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 잡아 핍박하는 자기의 의로움에 뜰뜻 뭉친 사울의 강팍한 마음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벗겨내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을 때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땅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심어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예요.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르고 그리스도에 됐다는 것은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그토록 중요시할까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어예요?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구하기 전에 먼저 만물보다 썩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인사지만 당신의 마음을 못 봐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성령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을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더 큰 은사,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죽기를 향해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뜻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능력을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마음이 허탄 핸드로 빠져가지고 결국 세상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 하다가 받았던 성령의 기름 부음도 상실하고 축복의 왕관도 잃어버린 슬픈 삶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종종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려면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혼탁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일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시킬 때 먼저 회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 후에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처럼 마음이 중요한 것,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명과 기술을 누리며 사는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세요. 끔찍하게 저지른 신종 범죄, 하루가 멀다고 늘어나는 현실 아닙니까? 그토록 많이 배웠는데 보기에는 저렇게 순진한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해할 수 없죠.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로부터 부으신 성령을 받아야 새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해야 돼요. 전심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아무리 굳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들 뒤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런 깜짝 놀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에게 영적 체험들을 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별력과 절제력이 있는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부터 계속 나오게 됩니다. 삼촌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너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나에게 이야기 좀 해봐라. 그렇게 따지는데도 사울은 침묵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에도 불량배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들었을 때도 오히려 잠잠하게 대합니다. 사울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저 기스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귀떼를 몰고 다니는 젊은 시골뜨기 청년이 어떻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할 때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변화를 먼저 인식해 둘 거예요. 이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교회력을 보면은 오늘이 성령 강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주님의 교회에게 함께 하시는 놀란 은혜 시대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5G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 할 때 비프라고 하지, 삐삐. 비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없고, 전화가 오면은 비프에 나오는 전화부를 받고 공중전에 달려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런 생활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은 5G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보다 최대 100배 정도 빠른 스피드를 사용한답니다. 인디애나폴 지역에도 이미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첨단 통신 기술 아무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5G 신기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5G라는 이 새로운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칩과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5G 또 나중에 나올 6G 같은 기술들은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혜택을 줄 수 있어도 나에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시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또 다른 도전이지요. 구약 시대는 모세, 사무엘, 사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원자로 모시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흐름은 만들 수 없어도 흐름은 탈 수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요.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해도 하면 할수록 회유가 생기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은혜 시대에 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보며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와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전쟁의 폐허로 무너지고 더 이상 세울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에게 맡겨주실 때 네 노력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이 중대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너는 일을 할 수 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나를 위해 쓰임받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여기 있어요. 가정 배경은 너무 초라합니다. 세상적으로 갖춘 조건도 별거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에요. 인간적인 지혜나 경험만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얼마나 힘이 철철 넘쳐났습니까? 그는 일당 백이 아니었고 일당 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떠났을 때 그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포로 신세가 되어 맷돌을 돌리는 처지로 비참하게 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다시 세움을 얻어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한 위대한 사사로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노력, 열심 가지고 힘을 쓴다고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으로는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가 예비되어야 돼요. 아무리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분의 주신 능력으로 감당이 되고 그러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지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울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님 어떻게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 임하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권자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미 거듭난 자예요. 그럼 믿음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에 성령님 보시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뭐가 빠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선물이 없다. 뭐가 빠졌어요? 여기서 회개가 빠진 회개. 회개는 과거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잠깐 눈물 흘리면서 했는데 지금은 회개가 없어요. 매일매일의 회개하고 죄사함의 상황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도 우리의 몸의 청결함에서 매일매일 몸을 깨끗이 갖고 단장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번 하는 건 아니지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회개의 생활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하루의 신앙생활 속에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이 있다면 성령 기름 부으심과 충만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준비는 되셨지만 인간 편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임재함을 받기 위해서 구하라 하셨어요.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쓰임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비늘이 벗겨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 바랍니다.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앞에 불안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시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잃어버렸던 당나귀 떼들을 그들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사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 일을 보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끝까지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